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15절 약간 긴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계속해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경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 말을 듣고 귀에 소리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이 소문의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멀리 퍼져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옆분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말씀을 나누는 준비를 하느라 많이 조금 분주하게 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집중력도 끊기지 않고 끝까지 건강히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일주일 조금 힘든 시점이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피곤하게 느꼈던 거는 목요일날 밤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자는데 제가 새벽에 몇 번 깼어요. 근데 1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자다가 누가 이렇게 드럼을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그래서 드럼을 굉장히 시끄럽게 친다 누구냐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때 1시 반인데 이 드럼 소리가 뭐냐 옆에 봤더니 제 두 살 반 된 아들이 제 귀를 향해서 엄청 코를 고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코를 좀 안 골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엄청난 큰 소리로 계속해서 골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밤이 조금 힘든 진짜 고난주 같은 그러한 밤을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밑에 애가 두 명 있는데 다섯 살과 두 살 반 된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2월 달에 잠시 안식달을 가졌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국에 지금 좀 공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놀러 나갈 때는 많이 키츠 카페 실내에서 많이 놀곤 했는데 이렇게 실내 키츠 카페를 데리고 가면은 이안이 밑에 남자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기 혼자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혼자서도 이제는 아직 어릴 때는 거의 부모와 같이 가서 놀아줬는데 지금은 혼자 뛰어다니면서 잘 놀고 다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조금 낯설어서 그랬던지 막 뛰어다니면서도 20조에 30조에 한 번은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을 하는 거죠. 20초, 30초에 한 번씩.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한이 얼굴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긴장된 얼굴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예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찾아다니고 안 보이면 울음이 터지는 거죠. 굉장히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빠가 잘 옆에서 엄마가 보고 있으면은 안심감을 느끼고 안심을 느끼고 그렇게 뛰어 놀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표현.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믿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부모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초, 30초에 한 번씩 뒤를 뒤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것과 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재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왜 앞날을 두고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지상 것에 왜 이렇게 세상 것에 굉장히 집착하지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여기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지 뒤를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이 점점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걸 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스터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재확인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강화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예수의 제자 한 명이었던 마태가 쓴 복음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부활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28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역시 여성들이 신앙이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믿고 있던 여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느냐? 부활을 확인하려 간 게 아니고요. 그때 오일을 바르러 시체에 오일을 바르러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향유를 받으러 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닫고 있던 그 돌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 앉아 있었을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천사가 앉아 있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다. 눈과 같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이 번개와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다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 천사가 내려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키던 사람들은 이 병사들이죠.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우리가 그 TV 선전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이쁜 예쁜 천사들이 아니고 공포에 질릴 정도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를 하던 병사들도 이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여자들한테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해서 뭘 말하냐면은 천사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누워 계셨던 것을 너희들이 확인해 보아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보면은 17번에 걸쳐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17번입니다. 그래서 17번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걸 믿어라.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야. New information이 전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해주신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는데요. 그때 나눈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와서 죽을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천사가 하는 말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대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일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표현들이 되게 재밌는데요. 일본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끝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이이데스카 잘 들으셨죠? 내가 이미 말 전하고 갑니다. 오케이죠. 확인하고 갑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천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굉장히 머리 안이 복잡했겠죠.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거기서 9절에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세요. 평안하냐. 일본 성경도 여기 재밌는데 오하요 이렇게 굉장히 캐주얼하게 나타나죠. 오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로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들이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을 붙잡았다. 여기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 본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그의 발을 끌어안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한국 성경에서는 절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예배를 하였다라고 나와요. 예배를 하였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worship을 했다, 레이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야 예수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신 앞에 예배를 드리시리 예수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배했다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 딱 세 번.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세 번 사용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이 단어가 등장하는 데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고 왕이시니까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아기에게 절대로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보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예배 단어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를 보고 여자들이, 여성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28장 17절 갈릴리에 가서 열한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 세 번째 등장해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 패턴을 보세요. 그냥 역설적인지 아닙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성전 예수님 시대 때 그랬는데 성전을 보면은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은 저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하라고 해가지고 깨끗하지 못하라고 해서 제일 멀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오는 게 여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은 사람의 그 인종이나 랭킹 그리고 성별을 상관없이 오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경들 그 지켰던 무덤을 지켰던 경비경이죠. 경비경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12절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고 14절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끼치지 않도록 해줄게. 15절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고서 경비경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이 쓰여진 건 아직 아까 전에 말했듯이 50년에서 60년 AD 사이에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잖아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완고한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천사를 보았고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어 이런 말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는 전혀 이거를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모든 것을 다 부인해요. 어떤 간증을 듣던지 어떤 증명을 갖다 대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뭘 갖다 대도 나는 안 믿겠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말하는 거 한마디는 우리는 듣기 싫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오해하게 하는 이유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진리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밖에 주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 더 이상 듣기 싫어, 다시는 말하지 마. 계속해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더 오해할 만한 것들을 갖다 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비경을 구해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경비경들에게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게 딱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이거 종교 지도자도 굉장히 머리 좋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람이 IQ가 95만 넘어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라는 거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습니다라는 이야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50년, 60년대에도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었대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유스티노스라는 사람과 150년 AD 150년에 기록했던 내용과 3세기의 신학자였던 털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100년에서 250년 사이 안에서도 이 거짓말, 이 소문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거짓 소문이 200년, 300년은 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나 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부활절하고 신났나 보다. 근데 실제로는 뭐 제자들이 데리고 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건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짓 이야기인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경비경들이 졸고 있었대요. 경비경들이 졸고 있었대요. 학자인 사람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이 내용들에 대한 자세하게 아는 학자 중에 아프레드 아델셰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경비경이 보초를 쓰고 있을 때 조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처형을 받는다. 그리고 안 좋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불을 붙여지는 처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결코 이게 조는 이야기가 아무나 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뭐 거기에서 경비경들이 졸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 나오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혀가요. 베드로가 붙잡혀가서 경비경 두 명을 옆에 두고 중앙에서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감옥 바깥에서는 또 이것을 감시하는 경비경이 또 한 명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 12장 19절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헤롯 왕이 와서 베드로 어디 갔느냐 찾다가 베드로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경비경들을 사형시킵니다. 사형. 처형시켜요. 그러니까 졸고 있었다. 너네들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 놓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경들이 그냥 졸고 있었다.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 2번, 두 번째 점점 이 이야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시체를 찾으러 왔다라는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27장 66절을 보면은 이 돌에 보린을 했다. 보린. 봉인을 했다. 죄송합니다. 봉인. 봉인을 했다라는 걸 일본말로 후인시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큰 돌이 이렇게 있다면은 로프를 한쪽에서부터 한쪽까지 땡겨와가지고 그 양면에다가 도장을 찍고 로마 제국에 이거는 도장이니 아무나 허가 없이 여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 보면은 AD 40년대에 이 큰 돌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봉인을 허가 없이 여는 자는 죽음의 처형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의 대부분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 남은 사람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갑자기 용감해져서 이거를 이 봉인을 우리가 다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겠다. 그렇게 제자들이 갑자기 급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부 출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난주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도 칼짓을 잘 못해요. 하다 보면 어부들이 이 훈련을 받은 병사들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하고 왔을까요? 생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지고 왔다. 법원에서 이런 이야기라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너희들이 졸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온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이 졸고 있었는데 그게 제자인지 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감시 카메라 달려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의 컴퓨터를 훔쳐갔어. 근데 옆집 사람이 그렇게 훔쳐갔어요. 내가 졸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은 옆집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마태가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3년 전에 성경 공부를 동경에서 인도하면서 굉장히 좀 신앙이 없는 몇 분하고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이미 된 그러한 신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 비교해봐도 가장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거를 검증하라니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어떻게 검증하라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스포츠 신문을 열어서 요코하마 타이요 호에르즈가 이게 과거의 야구팀 이름입니다. 요즘 오신 분들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요코하마 타이요 호에르즈 지금은 베이스타즈라는 이름이 바뀐 야구팀인데 호에르즈가 효진 자이언츠에게 승리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해봐요. 어디서? 뭐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해봐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 사이에 그게 나온 신문입니까? 생각해보세요. 1978년도에서부터 92년 사이에 나온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93년부터 야구팀 이름이 변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코하마 타이요 호에르즈가 효진한테 이겼다는 기록은 그 연도 안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헤로데 왕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 전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 이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확하게. 그러면 그 시대서부터 몇 년 사이 안에 쓰여진 거라는 걸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어떤 종이에 적혀졌고 어떤 프린트, 어떤 인쇄가 된 물건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어떤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그러면서 몇 년 사이에 이거는 기록된 역사서이다 이렇게 기록을 내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쓰여진 다른 역사책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적혀진 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순서가 맞는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은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고 다른 역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들은 있느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서 언급하고 있느냐 찾아보면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에 거쳐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시타스와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빌라도르 말미암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부활되었다라고 여겨져 신으로 예배드려지고 있다라는 기록을 이 역사가들이 남기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고도 다른 데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2세기에 들어가서도 AD 112년에 프리니우스라는 사람과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를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엉뚱한 이야기인지 그 시대의 다른 데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건지 동시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30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승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 우승했는지? 1930년도에 첫 번째 FIFA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은 어디냐? 나라는 어디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본의 그 당시 요미우리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영국의 유명한 신문 더 가디안이라는 신문에도 세계 독립된 자료에서 모두가 우루과이가 우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루과이가 우승했다. 그럼 세 가지 독립된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독립된 기사를 냈으면은 진리구나. 1930년도에 우루과이가 우승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해줘도 돼. 다 믿거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해줘도 다 믿어, 우리. 괜찮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냥 믿는 사람은 해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마음 안에 믿으면 그게 다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고 있구나. 이런 말밖에 듣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믿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 믿고 있느냐.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죽는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살겠고 너희들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라는 제자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큰 박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 안에 잠겨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또 한 명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미리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보고 이걸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 죽으면 엄청 슬퍼하듯이 똑같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듯이 우리는 똑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 너무너무 크게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을게요. 이거를 믿고 있다면 어떤 신앙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미국의 성경학자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학자 중에 헤버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 지금 60대이신 분인데 한 20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암에 이제 걸려서 CT 스캔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CT 스캔을 받는 동안 그 방 안에 있는데요. 이제 남편은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헤버마스 학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조금 몇 년 더 살게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연장해 주세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헤버마스는 뭐 들린 게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답이 이런 답이 있었대요. 그녀를 나에게 내주어라. 그런 말을. Give her to me. 그녀를 나에게 내주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남편은 지금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CT 스캔을 받는 아내도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대요. 아이가 4명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건 딸, 21살의 딸, 17살의 딸, 적어도 손자들을 보고 손자, 손녀들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대요. 적어도 손자, 손녀를 보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인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CT 스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의 자신을 나에게 내주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Give yourself to me. 너 자신을 내주어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 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얼마 안 돼서 4개월 안 돼서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헤버마스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4개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4개월을 지내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헤버마스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헤버마스 학자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머니를 잃고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서 울 필요 없다, 이제.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계신다. 울 필요 없어. 울려면 너의 자신들을 위해서 울지 엄마를 위해서 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음아, 마치 사탄에게 이야기하듯이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냐? 너의 독침이 어디에 갔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힘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너의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그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 대해 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함께 이 축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